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와 걸프협력이사회 관리들이 어제 방공과 해양안보 분야에서 영내 악의적 행위자들에 맞선 공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대니얼 샤피로 국방부 중동정책 담당 부차관보와 걸프협력이사회 측 대표인 카타르의 이사 알모한나디 군사담당 차관보 등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실무그룹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통합공중미사일방어 IAMD 분야에서 미사일과 드론 등 중동지역 위협과 관련한 긴급하고 공유된 평가들에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였으며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악의적 행위자들의 전례 없는 활동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이 같은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체계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영내 IAMD 체계의 기반 마련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내 해양안보와 관련한 논의에서 양측은 홍해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 악의적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과 걸프협력이사회 대표단은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는 한편 양측 간 정보 공유와 비확산 노력 강화, 차단 공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다자간 노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와 미 합동참모본부, 미사일방어국, 국방안보협력국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걸프협력이사회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등 영내 6개국이 1981년 결성한 기구로 무역과 안보 등 대외협력 기능 등을 맡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유도식 폭탄에 맞설 방어체계가 시급하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국방위원회와 군 총참모부가 참석한 특별회의에서 러시아군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체계와 드론, 미사일 프로그램과 러시아의 유도식 공중폭탄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현재 테러와 점령자들의 진격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유도식 공중폭탄으로부터 전선과 도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체계와 전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14일 신형 UMBPB D-30 유도폭탄으로 최근 새 전선이 형성된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시를 공격했으며 앞서 이 일에도 하르키우 지역에 여러 발의 유도식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날 워싱턴 민간단체가 주최한 대담에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미국산 무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관련 자체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브라운 의장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 같은 공격을 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와 관련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에 서방 무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재편 등을 막기 위해 관련 무기들을 쓸 수 있도록 파트너 국가들과 협상 중이지만 아직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폭동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뉴 칼레도니아에 증원된 경찰 병력이 필요한 기간만큼 계속 머물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에마뉘엘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의 자국령 뉴 칼레도니아를 방문해 현지 정치인,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폭동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수준의 전례 없는 폭력이라면서 총 3,000명의 경찰 병력을 증원해 필요하다면 올여름 파리올림픽 기간에도 뉴칼레도니아에 머물며 치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필요한 지역에 대한 새 대규모 작전이 계획돼 있으며 뉴칼레도니아 전역에 공화제 질서가 재확립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원주민 외에 10년 이상 거주한 프랑스인 외부인들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려는 프랑스의 계획에 반발해 지난 13일부터 폭력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폭동으로 최소 6명이 사망했으며 방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그리고 리창 중국 총리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는다고 한국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김태효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정상회의 뒤 세 나라 지도자들이 경제, 무역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장은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이 한국, 일본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면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확대할 기회를 마련해줬으며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에 기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 합참의장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가 북한과 연계된 회사 세 곳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다 낮부터 맑아지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실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0일 미한일 3국 간 협력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2024년 미국의 외교 현황을 주제로 열린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두 동북아 동맹국들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공조하고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nd regarding the trilateral partnership with Japan and Korea.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베라 의원도 미한일 협력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I do want to emphasize the work that the administration's done there from the early days of the administration.
베라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미한일 3국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해온 일들을 강조하고 싶다며 현재 세 나라 관계는 자신이 의원 생활 12년 동안 지켜본 것 중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및 일본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과 3국 정상이 채택한 캠프 데이빗 협정에 이르기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과 성과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에서 3국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나라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가는 등 공동 협력을 확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실이 인력 등 재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다는 영킴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의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임무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갖추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In fact, I think as we speak, Special Envoy Turner is in Korea, right now, in South Korea.
블링컨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터너 특사는 한국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며 터너 특사가 계속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특사실에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2024 회기연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필요한 인력 등 실제로 부서에 자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군사, 경제, 지정학적 우위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의 근간이 되는 주권, 영토 보전, 독립이라는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에 반하는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품을 제공하면서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확대할 기회를 마련해 줬다고 미국 합참의장이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그 대가로 북한의 기술을 전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대러 무기 제공의 반대국부로 기술 공유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22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에서 북러 협력관계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것은 대부분 군수품이며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역량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mostly, munitions, and I think it actually, in some cases, the North Koreans were able to provide capability while, and as you've probably seen.
러시아가 무기 생산을 위해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했다며 북한의 군수품 제공은 러시아가 그것에 돌입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도 기술 공유와 관계 구축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또 북한 외에도 중국과 이란 역시 대러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란도 단방향 공격 드론을 제공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일정 수준의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합참의장으로서 이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미국 국방 전략에 명시된 다섯 개의 도전 상대인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든 활동하고 있고 일부의 경우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러한 협력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We have these various challenges with international military working together. It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ings to spread. We make sure that we.
브라운 합참의장은 미국의 다양한 도전 상대들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더 광범위한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확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합참의장은 북중 관계가 향후 북중러 3국 간 협력에 균열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The PRC has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at may drive a little bit of tension between the PRC, North Korea and
중국은
and
북한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왔는데 가끔 그런 관계에서는 끼어드는 일을 원치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미국이 전 세계의 많은 파트너들과 맺고 있는 동맹과 비교할 때 북중러는 거래적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 러시아 사이에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와 관련해 약간의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와이오밍주가 북한과 연계된 회사 세 곳에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 IT 노동자들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업체를 위장 등록한 뒤 자금 세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서부 와이오밍주 정부가 미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도구로 지목한 사업체 세 곳에 대해 지난 17일 폐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FBI의 수사와 주무장관실 관련 부서의 추가 검토를 통해 제공된 정보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폐쇄가 결정된 세 개 사업체는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 컬처박스와 넥스트넷스, 블랙키시테크 등입니다. 앞서 이달 초 FBI가 미국 연방법원에 신청한 영장 청구 진술서에 따르면 FBI는 지난해 12월 최초로 와이오밍주 소재 블랙키시테크라는 업체가 북한과 연계된 다른 비슷한 이름의 유령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블랙키시테크의 대금 결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이메일 주소와 소유권이 와이오밍주에 등록된 다른 두 사업체인 컬처박스와 넥스트넷스에도 사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블랙키시테크와 컬처박스는 2022년, 넥스트넷스는 2023년 와이오밍주에서 사업체로 등록됐는데 FBI는 북한이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이들 업체를 위장 등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보기술 분야 노동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한 수익 창출 목적으로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미국 내 사업체 등록을 위해 해외에서 미국으로 송금했다는 겁니다. 또 세 개 회사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해외에 있는 다른 회사와 계좌 등을 거쳐 자금 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FBI는 파악했습니다. 북한 연계 세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폐쇄 조치에 대해 와이오밍주 주무장관실은 이들 세 개 법인이 주 정부에 제출한 등록 서류에 허위 및 사기 정보를 기재했기 때문에 주법에 따라 행정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척 그레이 와이오밍주 주무장관도 성명에서 공산주의이자 권위주의인 김정은 정권은 와이오밍에서 설 자리가 없다면서 주무장관실은 빠르고 신속하게 행정 해산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과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규정, 미국 의회가 제정한 법 등을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한 대북 제재 강화법, 이른바 원비어법을 통해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의 개인이나 단체, 기관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가 면제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북한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미국인이 북한으로 송금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편 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쉬운 방식으로 유한 책임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이 주무장관은 미국의 적국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는 와이오밍주 내 기업들에 대해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와이오밍주 입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의 해외 IT 노동자들과 이들의 불법 활동을 겨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앞서 지난 17일 테러 정보 신고 포상 프로그램인 정의에 대한 보상을 통해 북한 IT 노동자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북한 IT 노동자 3명과 관리자 1명, 이들을 돕는 미국인 조력자 1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7일 한국과 합동으로 러시아와 중국,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북한 국적자 6명과 외국 업체 2곳을 신규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해당 조치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은행의 대리인과 해외에 있는 북한 IT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도 앞서 지난해 10월 미주리주 동부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북한 IT 노동자들이 미국 및 외국 기업을 속이고 제재를 회피해 북한 정부의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 사용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17개를 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공해상에서 러시아 방향으로 이동 중인 북한 유조선이 발견됐습니다. 불법 환적과 원유 수송을 했던 제재 대상 선박이어서 또 위반 행위에 동원된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해상에서 신호가 포착된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은 천마산호입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23일 새벽 2시 현재 중국 상하이 앞바다에서 북동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지점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한반도 서해상에서 첫 위치 신호가 포착된 천마산호는 이후 남쪽으로 항해한 뒤 상하이 인근에서 뱃머리를 동쪽으로 돌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동해상으로 향하는 북한 선박은 이곳에서 방향을 바꿔 대한해협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이 선박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 동해의 한 항구 혹은 러시아 극동 지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불법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천마산호 등 27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했습니다. 특히 천마산호를 포함한 13척에는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자산 동결이나 입항 금지 혹은 선적 취소 등 단일 조치를 명령한 다른 선박에 대한 제재보다 수위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공해상 운항이 금지된 천마산호가 어떤 이유에서 모항인 남포에서 약 800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전례로 볼 때 선박 간 환적과 불법 유류 선적 등 불법 행위를 위해 특정 수역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올해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 유조선이 계속해서 정제유를 밀수하고 있다면서 천마산호에 대해선 2023년에 4차례에 걸쳐 남포항으로 석유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천마산호의 뱃머리가 러시아를 향하는 점도 주목됩니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를 인용해 최근 최소 5척의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에서 유류 제품을 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2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K.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또 북한산 무기를 수입하며 안보리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천마산호가 러시아 쪽으로 항해 중인 배경이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미 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하는 만큼 천마산호의 유류 운송은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서울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일 중정상회의와 관련해 5년 만에 대면 자체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3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중국 역할론에도 한계가 있어 낮은 수준의 공감대 외에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안준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 세네갈 주재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제임스 주멀트 미국 사사카와 평화재단 CEO는 22일 3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이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 특히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런 대화를 통해 중국이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not new that there's this trilateral summit, but at this moment I think it's important. In particular, it's important for Korea and Japan.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오는 26, 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외교 안보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 정상회의는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1차 회의가 열린 이래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까지 모두 8차례 열렸습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한일 과거사 갈등 등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되면 거의 4년 5개월여 만에 재개되는 셈입니다. 주멀트 CEO는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사용할 이중용도 물품을 러시아에 보내는 등 러시아 지원을 중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대북 대러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미국이 3국 정상회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를 매우 희망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other agenda items, I think, on the trilateral agenda, and one of those is China's relationship with Russia.
주멀트 CEO는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 문제에서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역할을 하긴 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우방과 이웃 국가들이 중국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 보다 건설적으로 행동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3국 정상회의를 갖는 것이 미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할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엔 미한 미일 관계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중국과 논의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손상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멀트 CEO는 이 밖에 감염병 대응과 기후변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 3국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3국 고위급 회의는 지난 20년간 역내 외교의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했지만 이런 정기적인 3국 정상회의는 일정을 잡기 어려웠었다면서 한국이 일본 총리와 중국 리창 총리와 함께 이번 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이번 회의는 동북아에 화합의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며 다양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첨예하지만 역내 3강이 마주앉아 우려와 기회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며 한일 두 민주적 지도자에게 휘둘리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합의에 따라 3국 회의는 첨예한 문제보다는 협력 사안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글로벌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통상 3국 회의는 첨예한 갈등 사안보다는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을 논의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중국과 타이완 갈등 등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민감한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오랫동안 연기되어 온 이번 3국 정상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사실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 정상회의 결과물, 이른바 성과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면서 결과물은 아마 교육, 과학, 인적 교류 등 3국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최저 공통분모 이슈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의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3국 간 논의와 향후 협력이 어디까지 확대되는지 또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기대하는 대중국 태도와 결의가 약화되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일 중 향후 협력 이와 관련해선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프르지스톱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3국 정상급이 만나는 것은 몇 년 만이라며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르지스톱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외교안보 관계 관리 측면에서도 3국이 안보 환경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think it's been several years since the three countries have met at a summit level.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이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일본은 납북자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북한과의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 모두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양국 모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양국은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반대하며 타이완과 중국 간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with respect to the Republic of Korea, certainly I would expect that the government would be pressing the Chinese to exercise.
프로지스톱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이 대북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에 그런 종류의 제약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비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개최의 의미가 있을 뿐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이번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극복하기 어려운 큰 이견이 있다는 것이 오랫동안 회자돼 왔다면서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위험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중국이 과거보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행동을 중지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며 미한의 3국과 북중러 삼각협력이 첨예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정상회의를 갖는 데 대해 미국과의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엔 미한의 3국 동맹 간의 매우 긴밀한 관계를 러시아, 중국, 북한 삼각관계와 비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블록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북중러 3국 군사협력과 같은 활동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미한의 3국협력과 북중러 삼각협력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국 정상회의는 대화가 없는 것보다는 대화하는 것이 낫다는 점에서는 유용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타이완 정부가 자국 신임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각국을 비난한 중국에 대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타이완 해협과 인도 태평양의 번영을 위해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식에 미한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것을 문제 삼은 데 대해 타이완 정부가 이성을 잃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지난 20일 타이완 신임 총통과 부총통이 성공적으로 취임했고 미국과 우방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축하 사절단 파견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새 정부와 국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타이완 해협의 상황과 영내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영하며 중국이 이성과 자제력을 되찾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훼손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타이완은 주권국이자 독립국이며 우리의 주권적 지위에 대한 어떠한 왜곡도 타이완 해협의 현상 유지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개방, 번영을 공동으로 증진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라이칭더 타이완 신임 총통의 취임식에는 50여 개국 대표단을 포함해 약 500여 명의 해외 축하 사절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은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타이완의원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민의힘 소속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소수의 의원 대표단이 참석했고 일부는 친타이완 초당파 일본 의원 모임인 일화 의원 간담회를 중심으로 의원단 30여 명이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의 의원 축하 사절단이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참석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2일 류진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주중 일본 대사관의 아키라 요코치 수석공사와 한국 대사관의 김한규 공사를 각각 만나 3국 협력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타이완 문제에 관한 중국의 엄중한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주한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21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타이완 총통 취임식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하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극도로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처관부는 김정은이 과거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BOA에 김정은의 발언은 이제까지의 그와 그의 여동생, 북한 관리들의 수년간의 발언과 북한의 공식 선언, 핵 보유국이 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을 포함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북한 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자들은 외국 대화 상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기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오랜 역사가 있다며 북한에는 이것이 표준 운영 절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불신하는 데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월에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배경과 관련해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실무 교섭을 하면서 핵 리스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해 정상회담이 늦어졌다고 했다며 그 때문에 북한이 발끈했다고 전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핵 관련 시설, 역량, 무기를 상세히 나열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며 북한이 그렇게 했다면 비밀 핵 생산 시설을 포함한 실제 핵 역량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이 영변 외부의 비밀 핵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시설들과 영변 내 다른 시설들을 미국과의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이 당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단 말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주장했을 수도 있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비핵화는 김정은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도 김정은은 1년에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다며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으로 그렇게 무기를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핵무기를 12개씩이나 대량 생산할 리가 없으므로 김정은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Kim may have claimed something to Moon Jae-in, or Moon Jae-in may have hoped that was what Kim was prepared to do.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은이 논의하지 않은 특정 핵시설을 적어도 하나 이상 파악한 것 같다며 김정은은 미국이 그 시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지만 그 시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That's my understanding that Trump actually identified at least one specific nuclear facility.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아직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지 않아 그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너무도 순진에 빠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에게는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대신 김정은은 자국민의 번영과 안녕보다 자신의 권력 추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했든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할 의도가 있었단 말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김정은이 핵 리스트 때문에 발끈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 북한이 핵시설 검증을 꺼렸다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들로부터 핵무기는 억지력만을 위한 것이란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며 그들은 김씨 정권 교체 시도를 억제하는 데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 김씨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설명입니다.
I heard continuously from them is their nuclear weapons are for deterrence purposes only. They would only they use to deter.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나 북한은 2005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협상가로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포기할 준비는 돼 있지만 여전히 일종의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걸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김씨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억지력으로 말한 것을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북한은 여전히 일종의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항상 말했듯이 또 문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언급했듯 사용되지 않는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이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은 선제 공격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정권 유지를 위한 위험용으로만 핵을 보유하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으려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북한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My view would be they still want to retain some sort of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but as they always mentioned and as Moon Jae-in has in his memoirs.
여석자도 북한이 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억제용으로만 사용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지금은 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억제용으로 사용하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북한 지도자가 만약 그들이 도발이나 위협을 당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대북전단 수준이 저열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전단을 보내는 탈북단체들은 전단 내용이 대부분 객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로 한국전쟁의 진실과 한국의 발전사를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북한 최고 지도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21일 뷰에이에 대북전단을 저열하다고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전단의 주요 내용은 8.15 해방의 주체는 수령이 아닌 미국, 한국전쟁이 인민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역사 등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해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수준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엔 북한이 전단과 풍선 속의 물품이 코로나 병균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가세돼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북한 측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해 국내 모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시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여부 등 여러 논란을 야기했지만 전단 내용을 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민복 대표는 지난 20년간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북한에 보내려고 시도한 자신의 노력을 전 대통령이 폄하한 것으로 들려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북한 동포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눈가귀를 가려진 노예거든요. 그 눈가귀가 가려졌다는 게 라디오와 인터넷을 못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거기서 그 수령 우상화 식격화돼가지고 굶어 죽으면서 수령님 만세를 부르는 그런 불쌍한 동포들한테 눈가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거든요. 이건 인권이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은. 아, 이거 보내는 거를 무슨 부끄럽고 저구받아는 게 이게 정상인이에요. 이런 대통령을 내가 보셨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하고요. 자존심마저 상해요. 예.
이민복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전단을 QA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주요 내용은 내가 깨달은 6.25, 즉 조국해방전쟁 전범자, 해방자, 남조선 실태입니다. 8.15 해방과 인민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미군이 아닌 동족의 보복으로 발생한 신천 대학살의 진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수령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란 내용의 기독교 선전물이 다수입니다. 이 대표는 김정은을 돼지로 묘사하거나 이와 관련해 선정적 내용을 담은 일부 단체의 전단을 비판하는 건 마땅하다면서도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해 공소 취소 결정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전단에 저급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육군 사관학교 교재를 쓰이는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서책자, 그걸 보내는데 그게 저급한가? 김정은 3대 수령 세습 독재를 비판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데 거기 뭐 삼성도 나오고 심지어 김현아도 나오고.
대표가 이날 별도로 BOE에 공유한 전단을 보면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 백정 김정은, 김정은을 특수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김정은 이제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수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게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탈북자 단체 총연합회란 단체가 보낸 전단엔 김정은 현상 수배란 제목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탈북민들 사이에선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원색적 비난이 오히려 한국에서 저급하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북한에도 역효과를 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아오지 꽃제비 출신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뒤 작가로 활동 중인 조경일 필스 아고라 대표는 김정은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북한이 숭배하는 최고 존엄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건 많은 주민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게 사실 비난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저렇게 김정은 돼지 뭐 이런 거 뿌렸을 때 북한 주민들이 아 김정은이 돼지였구나 아 나쁜 놈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고 존엄을 비판하는 거는 소지 자체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속성, 통제 속성도 무시한 삐라예요. 뭐 일부긴 하지만 이들의 이 고민이 저는 부재한 거라고 생각해요.
조 대표는 이런 원색적 접근은 품질을 무시한 채 부정적 이슈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전단의 효용성에 의문이 많지만 이왕 보내려면 탈북민 등 한국인들의 일상을 통해 남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군 복무 중 서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정한을 씨도 대북전단 활동은 지지하지만 김정은의 치부를 바로 건드리면 오히려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보낼 때 지혜롭게 보내야겠죠. 뱀처럼. 네.
거기에 막 자극적으로 김정은을 까는 얘기보다 어떤 공감대를 살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저는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가 그리고 뭐 한국의 실상을 좀 많이 들여보낼 것 같고 그런 게 좀 더 개인적으로 그런 국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QA에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5년간 시장을 억압하고 식량 통제를 강화해 왔다고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이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17일 B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선 식량을 확보하는 데 구매 능력보다 정치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특히 북한에서 식량 부족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 주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보고서 변화하는 북한 식량 불안정의 성격을 발표한 놀랜드 부소장을 김연교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한에서 1990년대 초반 존재했던 국가의 식량 통제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이 고난의 행군이 있었던 그때와 비교할 만한 상황인 겁니까?
It's history. North Korea ran a centrally planned economy.
그건 아닙니다. 식량 희소성 측면에서 1990년대는 지금과 비교가 안 됩니다. 1990년대 북한은 때때로 45만 톤에서 90만 톤에 달하는 곡물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2년 전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최악이었지만 기근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굶주림에 의한 사망 관련 보고는 있었지만 1990년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기후가 비교적 좋았고요. 그리고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북한은 지금 러시아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식량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국경 봉쇄를 해제한 이후까지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떻게 변해왔습니까?
Instructions about what to plant, when to plant it, when to harvest it, and so on.
이런 추세는 팬데믹 이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도래와 국경 폐쇄는 이 과정을 정말로 가속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정말로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기근 규모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2년 전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가 있었죠. 지금은 정부가 여전히 농업 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국경을 개방하는 등 일부 측면에서는 통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식량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작년에 수확이 상대적으로 좋아서이고 둘째는 러시아인들, 그리고 특히 중국인들이 팬데믹 기간보다 지금 더 많은 식량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 식량 상황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The prices that North Koreans have to pay now in these state stores are closer to market prices.
러시아인들은 북한의 군수품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인들은 북한에 다양한 종류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류와 식량 유입도 증가했을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경쟁하게 하면서 두 나라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외부 환경이 유리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제재 등으로 막혀있던 북한의 숨통을 틔워준 셈이네요.
Or at a somewhat subsidized price. If you are not a politically preferred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대북 제재에 대한 모든 조사를 수행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로부터 북한이 이익을 얻은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199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밝힌 건 무슨 의미입니까?
It is fundamentally negative. Began before the pandemic. But the advent of the pandemic and the border closure.
북한은 역사적으로 대부분 기간 중앙 계획 경제를 운영해 왔고 농업 부문에 있어서 곡물은 소위 협동 농장이라는 곳에서 생산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영 농장이죠. 농장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소비 측면에서 보면 식량은 공공 배급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 분배됐고요. 식량 가격은 실제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량에 맞춰 배급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1990년대 기근 이후 그 시스템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것이 사실상 시장 체제였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배급이 아닌 시장을 통해 얻었습니다. 실제 가격을 지불하는 시장 체제였죠.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포함한 지난 5년간 북한 정부가 시도해온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 통제를 복원하고 시장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나 70년대 또는 80년대에 존재했던 시스템은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국영상점에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시장 가격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 배급제에서 지불했던 작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건 국가 통제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내년에 기후가 안 좋아지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이런 모델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정부의 조치가 주민들의 생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The average person is better off now than they were 1 year ago or 2 years ago.
정치적 특권을 가진 개인은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약간의 보조금을 받아 국영상점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시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점점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에 본질적인 변화가 온 건데요. 앞서 20여 년간은 누가 돈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내 정치적 지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영상점에서 보조금을 받아 식량을 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진 것이죠.
향후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을 줄일 경우 또 기후가 좋지 않아 북한의 식량 사정이 악화될 경우 국제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Yeah, but they need North Korean munitions. So the North Koreans are exporting weaponry to the Soviet or to Russia. And in
과거 북한 내에는 원조품 전달을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원조품 전달에 대한 추적 시스템이 매우 취약했습니다. 식량이 의도한 수령인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번에 북한에 지원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먼저 수요가 덜한 식량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쌀과 옥수수를 주는 대신에 보리와 좁쌀을 주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개인적인 소비를 위해 좁쌀이나 보리를 훔칠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구매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트 소비에 덜 적합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량을 청진과 같이 기아가 가장 심각했던 북동쪽의 항구로 운송하는 것이죠. 평양의 특권층에 도달할 수 있는 남포가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 꾸준하게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First, it was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o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o did not understand.
노동신문은 식량 지원이 독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엔이 식량 지원을 하게 되면 가장 절박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보고자 할 겁니다. 임산부나 아이들, 노인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겠죠. 북동쪽에서 기근이 심각하다면 식량이 평양이 아닌 북동쪽으로 들어가길 원할 것이고요. 러시아나 중국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북한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조건이 없는 기증자들로부터 식량을 얻고자 할 겁니다.
지금까지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정부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 내 식량 상황과 관련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교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탈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7년 5월 23일 미국의 석유왕 존 록펠러가 98세를 일기로 사망합니다. 석유 사업으로 많은 재산을 모아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는 1839년 미국 동부인 뉴욕주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에는 중부 오하이오주에서 살았습니다. 10대 소년 시절 농산물 중개업을 하다 31살 때인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 회사를 설립합니다. 록펠러가 살던 오하이오주에서 대량의 석유가 발견됐으나 여기서 생산된 석유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철도가 연결되면서 그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회사는 미국 정유시장의 90%를 장악하는 초대형 기업이 되고 1880년대 들어서는 전 세계 원유의 80%가량을 공급하는 국제적 기업이 됐습니다. 점차 세계적으로 석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록펠러는 53살 때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1913년 록펠러 재단이란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병원, 교회, 학교 등 많은 사업에 큰 지원을 했습니다. 유엔 본부 자리도 록펠러 재단이 기부를 한 것입니다. 록펠러는 장수를 누리다 1937년 5월 23일 98살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후손들은 정계, 재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1934년 5월 23일 미국의 유명한 은행 강도 보니와 클라이드가 사살됩니다. 연인 사이였던 보니와 클라이드는 1932년부터 미주리주와 오클라호마주, 텍사스주를 돌며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 둘은 주유소와 은행, 식당 등에서 돈을 털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사람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대공황 당시 미국인들은 은행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 보니와 클라이드의 은행 강도는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보니와 클라이드의 일화는 이후 1967년 영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로 만들어지면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는 VOA 방송은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